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9월 23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UN에 다녀온 일로 세계 외신이 들썩였습니다.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라는 게 UN에서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연속 UN의 초청을 받았고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 중 대표로 미국으로 직접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했고요. 대통령 특별사절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 방탄소년단 전세계 미래청년세대 대표로 UN에 초청을 받아서 작년에 인터넷상 연설을 포함해서 UN에서 이번에 세 번째로 연설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를 했죠. 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고 주요 인사들만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 실제로 모이고 나머지 정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함께한 UN 총회였는데 전 세계 정상들과 청년들 중 대표로 참석해서 한 UN 총회 연설,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방탄소년단 효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세계인들이 인터넷에 동시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UN 총회 한국이 많이 이끌어간 회의였죠. 자,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 중에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이 다 함께 모여서 종전을 선언하자, 한반도와 세계의 실질적인 평화를 이제부터는 정말로 좀 도모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안대로 정말 하루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이 되고 평화가 안착되기만을 바라야겠네요.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는데요.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할 거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 내 30대 취업자가 18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같은 기간 30대 시어스 인구는 18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통계청 8월 고용 동향과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52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30대에서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5세부터 70세 이상에 이르는 전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 BTS가 참석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행사 생중계를 100만 명이 시청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21일 BTS가 UN에서 무대 중심에 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각국 정상이 아닌 보이밴드 BTS를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UN 총회에 참석한 BTS는 전날 7분간의 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홍보하고 대유행을 이겨낸 청년 세대에 대한 위로와 칭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장관이 22일 오후 미국 뉴욕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3자 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UN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는 정이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회담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이야기를 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3자 회담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도 동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21일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랜섬웨어 공격주의보를 발표했다고 22일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랜섬웨어 공격이 크게 늘었다며 홈페이지에 관련 공격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갱신해 게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연계된 랜섬웨어에 대한 금전 지불의 제재 위험과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강조하기 위해 갱신된 주의보를 발표한다고 갱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이 주최하는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 배포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2일 요약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그 외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을 향해 핵활동 제한에 관한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8개월여를 앞두고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진행되던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 제안을 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는데요. 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주실 걸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국 중국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을 했는데 네. 지난해에는 이제 종전선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원론적으로 좀 언급한 부분에서 네. 좀 더 구체화된 제안을 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예.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는다고 믿는다고 말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복원 협력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핵시설을 또 재가동하는 징후도 보였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까요?
네, 별도의 말은 하지 않고 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표방해왔던 대북 정책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 2년 전에 같은 자리에서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호 안정 안전 보장하는 것, 공동 번영, 이렇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을 네.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면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서 앞으로 이제 8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그동안 북한의 태도와 상관없이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4년 만에 연설을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유엔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의미가 있었네요.
네, 역시 현지 시간 21일 날 진행을 했고요.
예.
이때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한반도의 영내의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제적 약속과 이를 수반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이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촉구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예.
취임 이후에 줄곧 마련 외교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연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비핵화나 또 여러 종전선언 같은 종전에 해왔던 생각들을 다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주변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우선 미국부터 살펴보면요. 예. 백악관이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미 국방부에서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2일에 정례 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미국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예.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북한과 대화가 열리면 종전선언도 논의할 수 있지만 비핵화 문제도 함께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예.
있습니다.
자, 중국이나 한국 내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예.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은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나라이자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종전선언 지지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위험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한국 내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종전선언이 각 나라별로 입장 차이가 크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인데
네.
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과연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지 그리고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할지 근데 이제 최근 분위기는 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북한도 2018년 북미 대화가 좀 괜찮았을 때
예.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듬해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뭐 북한 외무성에서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네.
평가절하했고
그쵸.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이걸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은 쌍계 병행,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비핵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어떤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내 정치 세력 중에는 종전선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을 언급한 시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지금 수개월째 뭐 거부를 하고 있고
예.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또 유엔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러게요. 종전선언 예. 이야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이 행동들이 사실 종전선언이랑은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북한이 좀 진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 종전선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 자체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북한이 대화를 받아들여야 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루속히 북한이 좀 협상 테이블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오늘 이 코너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이하이 씨가 최근 9월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한국 최고의 여성 래퍼로 인정받는 윤미래 씨가 함께해서 더 완성도를 높인 곡입니다. 빨간 립스틱 들어보시죠.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에 바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내 코로나 전염병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양강도 앞에 장백현 등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장백이 일 없대도 국경 안 열리면 우리나라가 일부러 안 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지금이라도 빨리 필요합니다. 농촌 부대가 농사하러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고 진짜 밀수가 더 늦어지면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라는 질문이 양강도에서 왔네요.
그러게요. 특히 이 조중 국경 예. 무역이 중단되면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무역이 다시 안 열리나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조중 국경 쪽에 오른쪽에 있는 길림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단동이 있는 요녕성 쪽 이 두 군데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길림성의 경우에는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꽤 많이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있었고 제일 많은 날이 1월 24일 67명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
중국 당국의 대단히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서 2월 8일 이후에는 현재까지 길림성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림성 쪽은 비교적 안전한 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네요.
단동이 있는 요녕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8일 8명이 확진을 받은 것이 가장 많은 숫자였고요.
네.
5월 15일 날 4명, 그다음에 좀 한 달 정도 뛰어서 6월 9일 날 뭐 2명, 7월 27일 날 2명, 8월 19일 날 2명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2명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여전히 한두 명씩 나오고는 있는데 한 달에
네.
그러나 그 수는 현재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진정되고 있고 백신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거의 회복이 된 상태예요.
예.
다만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만 지금
그렇죠.
회복이 안 된 채 이렇게 된 것은 중국도 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지금 북한 당국이
네.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감염자가 들어오면 그게 또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해서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의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북중 무역도
네.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올 하반기에 될 건지 내년에 다시 돼야 회복이 될 건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약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는 북중 국경이 좀 막혀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참고 기다리시라는 말씀밖에 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셨나 봐요. 33살 미용원 원장의 이야기를 잘 보았습니다. 자기 미용원에서는 강아지가 사장이다라는 말이 너무 우스워서 배끄러지고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용했다 해서 더 놀라웠고 기술직이니까 전염병 사태에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다는 말도 마음에 남습니다. 또 같은 여자라 부럽기도 합니다. 혼자서 직장도 안 나가도 되고 조직 생활도 없이 사장하니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반말하면 자기도 반말한다면서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런 말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직장 안 나오고 예. 조직생활 안 해도 좋으니까 와. 부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이건 뭐 그냥 영어죠, 영어. 예. 그냥 쉽습니다. 그냥 뜻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어의 기브는 주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테이크는 받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앤드는 그냥 뭐뭐과 뭐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네.
이 말은 그냥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죠. 인생은 주고받기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해주고 나쁘게 대하면 나도 나쁘게 대한다.
맞아요.
이럴 때 보통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이런 네.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 교환이라든가 타협이라는 뜻도 담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뜻 살펴봤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 생활 상황극이 너무 재밌습니다. 거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세 끼 다 차려달라고 하면 집에서 쫓겨난다니 배부른 투정인데 그렇게 전자제품이 좋으면 다섯 끼도 차려줘야 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자라면서 엄마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세 끼 다 따뜻한 밥 국을 차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끼를 다 밥을 차려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양강도 예. 20대 여성이 하는 질문이라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예. 집안일은 주로 여성이 하고 남성들은 밖에 그쵸.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맞아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남녀가 하는 일을 따로 구분하는 육교
맞습니다.
문화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점차 직장생활하는 여성이 늘어나고요. 또 교육도 남녀 거의 똑같이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남녀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기르고 하는 것을
네.
여성만 그냥 하기에는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 변화에
네.
맞게 지금은 남녀가 다 같이 집안일을 나누어 하죠.
네.
물론 이제 60대, 70대 분들 가운데는 간혹 옛날처럼 아이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네.
이런 사람이 없진 않은데 그 이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은 남녀가 나누어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유교 문화가 남북 모두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유교 문화가 사라지고 지금은
네.
집안일을 남녀 같이 하는데 북한은 약간 그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마당도 생겼고 북한 여성들도 이제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네.
많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남녀가 같이 집안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네.
해봅니다.
북한도 네. 빨리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금 네. 한국 같은 경우 20대 남성이 밥이나 빨래를 여자가
그럼,
해야지 이러면 좀 어렵죠. 결혼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콘돔이라는 건 뭔가요? 머시론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고리인가요? 애인이 두 번 소파 피임 시술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졌습니다. 고리를 넣으면 동인이 다 녹슬어 허리를 아파합니다. 애인이 불쌍해 내가 고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황해북도에서 20대 남성분이 주셨어요.
아, 그게 이제 피임
네.
문제인데 고리를 동으로 된 고리를 넣어서 이제 녹이 슬러서 오히려 병이 생기는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일이네요.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피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고 간단한 피임 같은 것이
네.
지금 여기서 말한 콘돔을 이용하거나 머시론이라는 약이죠. 이건
예,
이걸
약입니다.
이용하는 방법인데
예.
그냥 짧게 설명을 할게요. 콘돔은 임신을 피하거나 또는 성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성생활에서 남성의 음경에 씌워 사용하는 고무 제품을 말합니다.
네.
18세기 영국의 의사 콘턴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기원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예.
처음에는 성병 예방이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피임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거의 완벽하게 피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널리 쓰이는 피임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콘돔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시로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경구 피임제, 다시 말해서 입으로 먹는 피임약이에요.
예.
흰색의 동그란 모양의 알약입니다. 하루 한 알씩 21일간 표시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먹고 7일간은 약을 먹지 않는 방법인데요. 가능하면 매일 먹는 것이,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바이엘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피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생소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보급이 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영화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유선 방송, 비디오 테이프 발전, 홍콩 영화 좋아했다는 거 정말 우리랑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중에 한국 영화 감독 3명을 설명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르네상스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양강도
진짜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르네상스는 사실 유럽 역사에서 14세기, 16세기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인간성 해방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학가, 미술가, 건축가, 자연과학자들이 이 도시가 발달하고 또 상업이 발전하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상을 막 내세워요.
그랬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게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욕구를 중요시하자. 이런 현실주의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세우면서 신의 섭리를 강조했던 중세 봉건 사상에 반대해서 이른바 반중세 사상 운동을 일으켜요. 주로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고 저기 하늘나라 이상사회가 아니라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사상운동 과정에서 근대 유럽 문화가 크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예술도 발전하고 건축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크게 발전하는 뭐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는 사람을 보통 이제 이 르네상스에 빗대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통 이제 뭐 어떤 분야의 르네상스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부흥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르네상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신 우리 양강도 30대 남성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한국 영화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보고 보내주셨네요. 유신 체제가 독재 정치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독재가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가 독재라는 소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역사라는 생각도 들고 자유롭지 않으면 좋은 영화가 안 나온다는 거.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지금 보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게 독재 정권이 가위로 도중에 문제될 내용을 다 잘라버려서 그렇다니 더 우리나라 같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나라가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은 나에게 하는 말,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 같이 들렸습니다.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이면 우리나라 평양 국제 영화 축제는 없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걸 느끼시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영화가 이렇게 줄거리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 옛날 한국 영화도 한 70년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정부를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독재 시대의 산물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고 자유롭게 영화를 만드는 사회가 됐지만 북한은 아직도 그런 점이 남아있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양국제영화제는 없는 건가요? 이건 이제 저보다 질문하시는 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 같은 이 도시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이긴 하죠. 그런데 영화제를 하는 도시는 사실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뿐 아니라 뭐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매년 영화제를 엽니다. 한국만 해도 사실 부산이라든가 전주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도시에서 영화를 영화를 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제 규모나 참가자 수가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이제 평양 영화제 지금은 없죠.
네.
나중에 개방이 좀 돼서 북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와 관객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평양 영화제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이
그러게요.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이광백 대표님 직접 가셔가지고 네. 인터뷰도 하시고.
아, 그러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러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애인의 남동생이 49호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달기질환병, 간질이라는 병명인데 심심히 걸어가다 쓰러져서 거품 물고 푸드덕거리면서 까무러칩니다. 이런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데 애인이 고아이니 내가 처갓집에 맞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인지요. 남조선은 약이 발전한 걸로 아는데 약이나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소식이 간절합니다.
네. 아, 이게 간질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요. 한자로는 뇌전증, 뇌전기에 좀 전기의 이상작용이 생겨서 나타나는 네. 질병. 이렇게 해서 뇌전증, 간질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다기질환병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네요.
질환병이라고 굉장히.
네, 이게 네.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이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되면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하거나
네.
또는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등 이 뇌기능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또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뇌전증 네. 또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뇌전증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치료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크게 약물치료하고 수술치료가 있습니다. 보통은 약물치료가 우선이고 약물치료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10명 중 7에서 8명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약으로 조절되는 이 8명 중 3명은 한 2년에서 5년 정도 약물치료 후에 약을 끊어도 경련이 네.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약을 끊진 않더라도 약을 네. 계속해서 먹으면 어쨌든 경련은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10명 중에 7, 8명이라고 하니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예.
게 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사용되는 치료약으로는
네.
페니토닌, 발프로산,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러네요.
카바마제핀, 그다음에 페노바비탈 등등 수없이 많은 약들이 있는데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효과도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약들을 그러게요. 반드시 약을.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약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약물로 뇌전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가 대략 10명 중 3명 정도인데요.
네.
이 사람들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뇌 조직을 수술로 살짝 제거를 하면
네.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은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국 같은
네.
경우는 이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길은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약이라도 어떻게 좀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8년에 데뷔해서 큰 인기를 누렸던 한국의 남성 밴드 이브가요. 2000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러버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지영 기자와 함께 중국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내년 2월이면요. 또다시 2022 베이징 북경 겨울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 관련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2022년 2월 4일 오후 8시 예,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네.
네,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게요. 진짜 네.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날짜가 정말 빨리 갑니다.
네.
네, 현재 중국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통해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다는 뜻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넘어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은 사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르는 두 번째 올림픽이 될 텐데요. 중국에겐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좀 보고 이게 성공할지 말지 요거를 가늠해보는 게 꽤 중요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예.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치러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라고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네.
관영 매체가 일본 관련 소식에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게요.
네, 사실 일본은 현재 이제 예. 도쿄올림픽 이후에 그 후유증에 매우 시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에서 걷잡을 수 없는 또 확산이 또 시작이 됐고 또 올림픽 이후에 막대한 빚 때문에 네. 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한 일본 올림픽을 이례적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하는 건 일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
베이징 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도쿄 올림픽 관련 보도 후에 늘 베이징 올림픽 언급이 뒤따른다는 것을 봤을 때 또 그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도쿄 올림픽은 세계에 힘을 줬다. 또 베이징 올림픽이 내국인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영감을 줬다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사실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졌음에도 선수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 다수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이 자신 있다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방역이 큰 걱정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일본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우선 39개 겨울 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재설계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수, 심판, 관중, 취재진 등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경기장 복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네.
통로를 여러 개로 나누고 화장실 같은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도쿄올림픽 때를 생각해보면 경기 열리는 곳이랑 외부를 또 차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관계자들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은 예.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기로 했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 대회 참가자들은 지정된 숙소에 머물면서 주최 측이 제공하는 왕복버스만 이용했습니다.
예.
대회 장소를 외부와 차단하는 거품 방역이었던 건데요. 다만 일부 직원은 자택에서 경기장으로 출퇴근하는 게 허용됐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3분의 2가
예.
이 가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대회 구역과 외부를 100% 분리하는 완전 거품 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 기간에 모든 대회 관계자들을 예외 없이 거품 안에서만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관계자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뭐 조금은 더 안전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지금 중국 산시성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네.
대회를 통해서 겨울올림픽 방역대책을 좀 시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네, 4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최대 체육행사 전국 체육대회가 15일부터 시작돼서 27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이 개막식에 무려 4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렸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러게요.
그런 규모인데요.
그럼요.
중국 정부는
그렇습니다.
네, 내년 2월까지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방역 시험대로 삼아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대신 초강력 방역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수와 관계자를 일반 관중과 여러 방식으로 분리시켜보고
네.
관중을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서 올림픽 때 적용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는 지난달 전국대회 준비 현장을 찾아서 이 대회가 올림픽 성공을 위한 시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시험 행사가 부디 잘 끝나야 또 올림픽 개최에도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나와버리면 정말 큰일이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국 체육대회에서는요, 모든 경기를 혹시 관중이 관람을 할 수가 있나요?
전국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예. 전체 34개 종목 중 핸드볼, 여자 배구 등 12개 종목 입장권을 우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네. 종목 입장권은 추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관중은 실명 확인을 거쳐야 입장권 구입과 경기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 또 경기 시작 72시간 전에 핵산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19 음성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고요. 네. 이와는 별도로 경기 2주일 전에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무관중 속에 치러질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전국 체육대회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국가 역량을 올림픽에 완전 집중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이 지금 올림픽 참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는 또 어떤 소린가요?
네, 지난 7월 8일 EU 예. 의회는 중국이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네.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겠다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는 영국 하원 또한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또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참가 거부 의사를 5월에 주장했습니다.
자, 네, 자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 지난 7월 말이죠. 베이징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는 미국 기업을 소집을 해서 청문회까지 열었었잖아요.
네, 코카콜라, 비자, 에어비앤비, 인텔 등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을 돕고 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올림픽의 정치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반발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올림픽 참가 거부 움직임을 잠재울 만한 수단이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없다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AFP 통신은 서방 정치인의 올림픽 참가 거부 요구가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 상황 속에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중국이. 네.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 모택동 이후 46년 만에 장기 집권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엄청난 정치 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중국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시진핑 주석의 통치력을 각인시키고 네. 장기 집권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 당국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올림픽의 정치적인 걸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중국 역시도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좀 잘 치러질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잠이 안 와요 라는 표현 배워봅니다. 我怎么也睡不着觉 라고 하는데요. 자, 자오, 자오 라는 발음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단어 뜻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점머 하면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도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고요. 자, 이 단어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잠을 잘 수 없다는 말은요. 수이부 자오자오 라는 말이 됩니다. 수이부 자오자오 하면 통째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말이 되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 잠이 안 와요는요. 我怎么也睡不着觉.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 이런 말은 최대한 덜 하시고요. 언제나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24일 금요일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구름 많겠고 함경도는 흐리겠습니다. 함남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4도, 해산 9도, 강계 10도, 청진 13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4도, 개성 15도, 해주 함흥 원산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8도, 함흥 22도, 원산 해산 23도, 강계 청진 24도, 신의주 25도, 평양 해주 26도, 개성 사리원 2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47% 상승한 배럴당 72.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03% 상승한 1,778.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2.87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7.01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긴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일상 복귀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더 힘을 내봐야겠죠?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려웠겠지만요. 나눠서라도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신 분들 아마도 그 에너지로 더 큰 힘 내실 수 있겠죠? 추석이 지나서 더 완연해진 가을 날씨와 크고 작은 결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소소한 즐거움을 더하기도 할 거고요. 꼭 그러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2018년에 데뷔한 파페라 그룹 포레스텔라가 2020년 작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바람이 건네준 말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가을바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또 건네줄까요?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 잔뜩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잘 들으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